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93편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아무리 세상의 물결, 사단의 세력이 큰 물결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93편 4절로 그러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사단의 권세보다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라고 오늘 94편 2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을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이 있죠. 내가 내 죄 때문에 그런 어떤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과 악한 것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하나님은 이 시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할 때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개인적인 복수를 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공의,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내리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친히 행하여 주옵소서. 이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시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복수 하나님 그냥 저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복수하시는 하나님하고 시인이 구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것, 내 개인적인 감정까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의탁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탁하는 기도가 바로 이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이고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내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게 그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빛을 비추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야 내 삶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위대로 심판하시겠지만 내 마음에 주의 빛이 비춰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또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보면 자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찾지만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빛을 비추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마서 12장에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기라라는 말씀을 주세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그럼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하고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복수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가 마땅히 이 벌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자, 20절 말씀. 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하는 것은 줄이고 목마른 자를 그냥 먹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부끄럽게 하라라는 거죠. 얼굴을 뜨겁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더 잘해주라는 거죠. 더 잘해주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12장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교회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도 주님께 맡겨야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심판하시는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시인은 강구하면서 빛을 내게 비추어 주십시오. 그리고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서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이 심판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자가 될 때 오히려 그 심판하는 것이 내게 죄가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줄이거든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법을 빙자해서 의인과 무지한 자를 희생시키는 사람들은 마땅한 벌을 내리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20절 말씀부터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겠습니까? 자,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님과 어울리겠습니까? 주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지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될 때에 오히려 내 마음은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심판자가 될 때에 우리는 오히려 평안함이 아니라 더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시는 주여,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하고 구하는 그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리리까? 악인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렵니까? 이런 말이죠.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왜 그런 악한 짓을 합니까? 그들의 생각 가운데 7절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 하나님이 알지 못하니까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그렇게 떳떳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부엘 라이로의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세요. 창세기 16장 보면 하갈이 쫓겨나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자손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예,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잉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라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쫓겨나게 될 때 울면서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그때 그 하갈이 발견한 하나님이 누구냐면 부엘라이로의 감찰하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이로이라고 이렇게 이름하게 되었습니다. 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 주님은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인데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불의는 불의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럽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그냥 행하게 하라. 왜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자, 12절. 내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의를 행하는 자에게 의롭게, 죄를 행하는 자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한 대로, 더러운 자에게 더러운 대로,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대로,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그들이 그런 죄를 짓는 이유가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자 이 시인은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 너 어떻게 미련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라. 우리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분이신데 어찌 듣지 않고 어찌 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인간사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론 모든 열방까지 다 교훈하시고 징벌하시면서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보이는 것은 인내하고 계실 뿐이지,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그냥 안 계신 것이 아니다.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아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일곱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주의 말씀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사야 54장 13절 말씀.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모든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3대 동일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모든 백성, 여호와의 교훈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자녀들까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우리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를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이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누가 할까라고 질문하지만 이미 이 시인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일어나서, 누가 일어나서 칠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18절에는 여호와의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누가 내 영혼을 즐겁게 해요? 누가 이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주의 인자 나를 붙들어 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님이 그렇다라고 이 시인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 자기 경험을 통해서, 아, 누가 나를 일으켜 세워줄까?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 3절, 24절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혹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누가 일어나서 우리를 붙잡아줄까? 하나님이 붙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시인이 찾았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자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거슬려 악을 행할 때는 역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행한 대로 또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늘 자빠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때 일어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이것이 시편 94편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리지 않냐도록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존재하며 하나님께 교통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구하고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로 8월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9월 한 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